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4절은 디모데야, 내가 받은 은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주의한 태도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장로들이 둘러서서 손을 얹어 기도하던 중에 그들 중에 두어 사람을 통해서 왜 한 번의 예언이 아니고 두어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가 하면 원어에서는 예언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적으로.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 디모데의 은사적인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컨펌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두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은사가 안수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이 말이 나감으로써 바로 그것이 안에 있는 은사가 확인되는 차원 그런 그림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부여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안수의 행위, 구약에 안수의 행위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안수의 행위를 통해서 그 이전에 스님 영적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이 대상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이것이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여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 기도받던 중에 이 은사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잠시 디모데 전서 후서 1장 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은사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종류의 은사인지 우리는 이 두 책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특정한 은사가 주어진 것 같고요. 또 사도 바울의 안수 행위를 통해서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자,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4장에 잠시 가주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디모데의 고향 교회가 어디일까? 루스드라입니다. 1차 선교 사역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로 피난하는데 그 피난해서 들어간 도시가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명령에 의해서 걸어다니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말 없이 이 폼을 잡고 있는 제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루스트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들어가고요. 14장 23절에 보면 바로 이 교회에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교회에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을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루스트라. 14장에는 디모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디모데가 그것을 보고 믿었는지 어머니가 보고 믿고 아들에게 티네이지가 된 이 디모데에게 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루스트라에 살고 있던 디모데 그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까지도 믿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쯤 뒤에 2차 선교여행 때 그곳을 재방문해서 가보았더니 16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6장 1, 2, 3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한 3,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그 더베까지도 소문이 난 형제였다. 이 2년 사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0살이 되지 않은 이 청년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고자 합니다. 사역으로요.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래서 이미 세워진 그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영적 은사로 사역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부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잠시 한두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재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이기도 하고요. 주어졌기 때문에 은사는 무기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각 신자의 내면의 모습에 따라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아시는 그분께서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8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아홉 번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달라요. 이것을 누가 결정하시고 합당한 은사를 assign 배치하시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내면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지혜를 따라서 그 분이 아시는 우리 내면 구조에 따라서 주세요. 우리의 혈액형이 다르듯이 이 성령의 은사는 나의 모양새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해했나요? 다시요. 이걸 잘 모르는 오해하는 경우였어요. 은사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는 영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가장 훌륭한 AB형 아닙니까? 혈액형이 그 사람의 성숙과 사람 됨됨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 A형은 그 저래, B형은 저래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 됨됨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은사는 영적 성숙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지체 유익과 건강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의 유익일까? 지체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한 치유의 필요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무기이고 선물이고 도구이고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돕는, 저를 잠시만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를 구성하고 한 파트예요. 그래서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손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손. 이 기능은 이 자체로는요, 다른 몸의 어떤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이 자체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데는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이 왼쪽 손을 가지고 머리를 긁는다든지 안경을 올린다든지 코를 판다든지 이렇게 턱을 쓰다듬는다든지 이 손으로 다른 지체들을 도와요. 그래서 이 한 지체가 영적 은사를 가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존경을 끌어내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지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있는 순간 두 가지. 은사 사용자 자신이 드러나거나 사역 대상에게 혼란을 끼쳐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 손이라는 은사, 손가락이라고 생각해봐요. 코가 간지럽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 간질간질한 이 곳을 긁으면 돼요. 이렇게. 지체의 유익, 그래서 가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유익을 끼친 거예요. 근데 가려운데 가려운 것을 긁지 아니하고 계속 파고 있어요. 피가 날 정도로. 그러면은 그 데미지를 입히는 것, 전체 몸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유익 대신에 불이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은사를 지휘하시는 주님께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은사는 은사받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기인데 분명히 그렇다. 방언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은사 종류의 방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홉 가지 분류에 보면은 방언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는 은사 차원에서 흐르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할 때는요, 이 방언은 기도예요. 기도. 내가 나 자신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방언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차원으로 방언 통역이나 어떤 형식을 플러스 결합하기 전에는 구분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아주 유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예언 자체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의 강화, 덕,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디모데의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 쓰건 이 디모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사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은사 사용하는 것을 겁내했거나 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가볍게 여기다 하는 말은 소홀히 하다. 이 소홀히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인 곳은 네 곳인데 히브리서에서 두 번 쓰였고 마태복음에서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한 번 쓰였고요. 소홀히 하다, 등한히 하다, 가볍게 여기다. 우리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번을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 쓰임을 비교해 보니까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것들이 전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 6절 잠시 가보겠습니다.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정석 그 준비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발부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초대가 무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건하여 채우라 하는 이 명령이 발해지는 곳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부했을까요? 왕의 초대였는데 가볍게 여겼어 그렇습니다. 그 초대가 지닌 가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 5절이요. 중간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왕의 말입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시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가볍게 여기다 이 동사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가볍게 여겨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왕의 초대는 영원한 영광의 애로의 초대입니다.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동일하게 이 큰 구원도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거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 우리 각자 안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등한히 여기면 나의 은사를 소홀히 하면 영혼 가운데서 후회합니다. 왜 이 은사가 주어졌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뭐 내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만약에 내가 왼손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 왼손이 사보타주를 해요. 협조 안 할 거야. 그랬을 때 식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앞에 있는 통조림 깡통을 따야 돼요. 오른손만 사용해서 이 통조림을 따는데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협조를 안 해요. 주먹을 쥐고 있어요. 한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견고하게. 그래서 이것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비효율성, 비생산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한계 이상의 무언가가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계 이상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 기능하라고요. 그것이 가르침이든지 리더십이든지 기도의 은사이든지 주는 것이든지 지식의 말씀이든지 힐링이든지 주님께서 그 다양한 차원의 은사를 우리에게 복합적인 차원으로 주셔서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다가 가끔 나를 베기도 하고요. 은사는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이 은사 사용에 실패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공격을 받기도 해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려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러한 은사 중단, 사용의 중단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의 회의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때, 그래서 이 지체에게 효과적인 무기 역할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유업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은사를 아주 잘 갈고 닦고 지혜롭게 사용해서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어 올릴 때 이 무기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되는 그 지체가 많아져요. 마지막 때는 이 은사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차원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이것은요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러한 것 안에 몰입해 있으라, 몰두해 있으라, 완전히 몰두하여 자신의 일부처럼 만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부탁, 다섯 가지 영역에서 기억나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라. 그 다음에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헌신하라. 그리고 14절, 오늘 이곳에 너 속에 있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라.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본이 될 정도로 헌신하여 이것의 수준을 끌어올리라.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차원에서, 믿음에서, 정절에서.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너의 진보를 눈에 띄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너가 젊다라는 이유로 너의 리더십에 따르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도록,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저는 나이가 그 사람의 그 리더십 성숙도와 늘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젊지만 참 그 범접하기 힘든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이렇게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본이 될 때, 그리고 세 가지 영역에서 사역,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 은사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눈에 띄는 진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 16절, 이것도 똑같은 반복 내용입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때의 살펴는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뭐 주려고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무슨 일이지라고 고개를 들어서 응시하는, 그것을 나타낸 동사입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곳에 계속 응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속적으로 눈길이 머무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에 내 자신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지도자의 형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한 이 리더십, 이 퀄리티가요, 자라가는데 계속 나를 주시해야 돼요. 우리는 성향이 어떤 건가 하면 내면에 대한 성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 사역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나를 요구하는 것에 이곳저곳에서 부르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성숙도, 나의 강함 정도를 진단하지 아니하고 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탈진해요. 내가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주님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이 전 지구적인 모든 피로를 채우실 수 있는 만큼 그런 퀄리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지혜롭게 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처럼 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기는 소리에 그것이 달콤하기도 하고요. 당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여기 내 자신을 살펴서 주시해서 이것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커야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이것과 준한 규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그렇게 했죠. 왜 얼굴이 검게 되었나? 내 오빠들이 내게 맡겨지지 아니한 포도원, 그 곳에 가서 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시기에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밭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양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그게 나오는 그 오빠들은 교회에서의 잘못된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갖지 아니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대신에 그 주님의 짐이 가볍고 감당할 만한 대신에 얼굴이 타버립니다. 16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성수 정말 집요하게 집중하고 몰두해라. 그것이 마치 보초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고 있듯이 너 자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시도 눈 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지도력의 성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에 위험이 방문합니다. 바로 그날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YM의 그 리더인 로렌 크리밍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분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 첨단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그러니까 지금 동시대의 성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주시는 바로 그러한 차원의 계시 지식, 우리에게 주신 아주 프레시한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그분이 바로 그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바로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YM 초기 30년 전에 가르쳤던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주시는 그것을 그분이 궁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성장해 온 여러 가지 표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꼰대 소리를 안 듣는 길 자라야 돼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면 존경이 옵니다. 내가 권위를 주장해서 억압해서 그것을 존경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만큼 나이만큼 성숙의 표징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주님께서 고치라고 하면은 오늘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랬을 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의 부르심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력에 맡겨진 사람들의 그 부르심까지도 완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암송을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외웠던 구절에 이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첫 번째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 study. 그 다음에 두 번째,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이 연구하고 그것을 살고 이제 그 성장이 일어났을 때 외부애로 향합니다. 외부애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 이것이 어느 순간 확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외워야 된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죄악이다. 그래서 외우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들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나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